오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분의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신경만의 고백이 아니고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크게 가르침을 못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제가 나름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실까지는 잘 배우지 못했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별로 좀 좋지 않은 데를 나왔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더라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그런 것은 성경이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또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굳이 하늘에 또 올라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가려고 하시는지, 왜 자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가시는지 그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잘 타이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늘에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유익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방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늘에 계신가 하는 부분을 쉽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다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땅에 계셔서 그렇게 동일하게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 있을 때 예수님한테 직접 막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뭐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서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날 한번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얼마나 더 유리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여기 계신다 그러면은 그 바로 그분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믿고 따르고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사실 우리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그분을 얘기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게다가 그분이 지금 여기에 딱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 진짜 저기 계신다니까 일단 믿고 저기 가면 보여줄게 할 수 있다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늘 올라가 봐야 거기에 우주 있다라는 거 나왔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더 뚫고 더 올라가면은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이 그냥 허공에 올라가신 거 아닌가?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때우려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역, 하늘에 오르신 사역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시작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누가의 기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교회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가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주위를 빽빽히 둘렀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구름이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영광의 임재를 가려주는 역할을 구름이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불꽃같이 아주 뜨겁고 밝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 주위에 치셔서 그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기 임재에 계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가르는 어떠한 중요한 표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였냐 하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역, 인간의 인지와 오감이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핵심, 곧 이 땅에서 지성소가 보이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지어진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의 그림자요 모형이 바로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참것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진 그냥 그림자와 같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뚫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기록과 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중심부, 곧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많이 듣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데까지는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것, 그것까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없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승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로는 부활 없이는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까지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하나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결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은 다른 측면에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말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에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조건으로 붙은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대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만약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은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좀 같이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은 함께 일으키셨다는 사실과 어떤 사실을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이 같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함께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곧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사건을 그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에 그분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3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일으키심을 받는 사건,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승천의 사건을 같이 놓고 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거기까지가 바울이 일으키셨다라고 했을 때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3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1절에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 적 없지만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더 나아가서 함께하게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승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폈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있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더위를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읽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감으로서 또는 인지로서 지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싶고 저도 가르칠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천을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그분의 위엄으로서 신성의 위엄으로서 또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고 거기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설교하면서도 어렵고 자꾸 보지 못했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영역들은 다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의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같이 일으킴을 받아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그곳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사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왜 우리도 거기 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늘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가망이 없구나.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활을 보면,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교회의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을 보면 나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을 보면요, 그 부족한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것은 깨끗한 모습이고 그것은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진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아직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감춰진 것이라고,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 실존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미 새로워져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래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을 때만, 아,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하늘에 있구나. 나는 이미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감싸놓고 계세요. 그것을 보호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의 생명이 저기 있구나. 나의 구원이 저기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다시 새 힘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하늘에 내 몸이 있지. 하늘에 내 생명이 있지. 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아, 나 아직 부족하지.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아, 진짜 나의 참모습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로 바쁜데 아침에 좀 약간 저의 심기를 건드는 일이 있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짜증을 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죠.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열이 팍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팍 오르면서 혈기가 팍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 하늘의 것을 보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성도님과 나눠야 되잖아. 생각을 다시 고쳐맞게 됐습니다. 그때 화가 좀 사그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지. 나는 위의 것을 봐야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죽을 몸이 거기에 삼켜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그 위의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 기필코 썩을 것이, 이 기필코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집어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누그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관계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제 오늘 아침에 불만이 있었다니까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출발점이 있어요. 오히려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3장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다 관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노여워하는 것을 말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요, 진짜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출발점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하늘에서 뭔가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더 깊은 사실은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랐고 거기에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맛보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면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의 참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보다 여유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싱싱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땅과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늘의 생명으로 땅에 썩어질 것을 집어삼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늘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